사랑하는 여러분, 두 자녀를 둔 아빠인 저는 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만일 부모된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요.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묘사한다면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는요 제 자녀를 제 힘이 미치는 그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제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도 당신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의 육신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힘이 미치는 데까지 사랑하지만 그 힘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당신의 힘이 미치는 그 끝까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Fully loved, 완전한 사랑이죠.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저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그 성구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어떻게요?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에 미치지 못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니까 오늘 내 삶에 한 번도 당신의 손을 떼본 적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짧은 30분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름답게 사랑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사랑하십니다. 여러 단어로 묘사할 수 있었는데 요한이 썼던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함을 안겨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그만큼 많은 단어 중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이 없는 사랑. 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래 도대체 그 끝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누구를 사랑하신대요? 자기 사람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이라고 묘사했던 그 첫 번째는 아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무리들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괄적인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이렇게 바꿔 설명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또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자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 즉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은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내게 보탬이 될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어질 그를 나의 수족으로 여기고요. 그 사람을 자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셨던 자기 사람은 예수님의 야망,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은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사람이라고 여기고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라는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사랑할 때 필요를 따라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용한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사랑할 사람인가 선택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진짜 사랑이 있어요. 왜 진짜 사랑이냐면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했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갈 때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었나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죠? 우리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학벌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매한 인격이 있어서 여기에 오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출중한 인생의 가문이 대단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내가 내 제자가 될 사람을 선택할 거야, 나는 그렇게 고심하여 뽑을 거야 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비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무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추악한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조건을 보지 않고 먼저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했던가요? 여러분 안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을 다짐했죠. 어느 부모가 예뻐서 내 아들, 덜 예쁘면 내 아들 아니고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건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병상에서 깊은 신음하고 있는 한 교우가 있어요. 이제 암으로 힘든 투병 가운데 우리 이정숙 집사님입니다. 몇 주 전에 찾아뵀을 때만 해도 대화할 수 있었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 코에 호스도 끼시고 대화조차 어렵고 빨대로 그저 물 몇 방울을 마시는 정도에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쇠약하고 힘없는 집사님의 얼굴빛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너무 좋고 평안해 보이고 정말 해같이 빛났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예쁘세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 이번 주에요.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집사님 이렇게 예배당에 오기 어려우니까 제가 집사님 앞에서 먼저 설교할게요. 그리고 집사님 앞에서 오늘 이 설교를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자기 사람 삼아 주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기가 어려웠던 집사님이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목사님, 밝은 표정을 지으시며, 저요, 그 사랑 뭔지 알아요. 그 사랑 뭔지 알아요. 그 사랑이 뭔지 알아서 그 집사님의 표정이 그렇게 밝았던 거예요. 내가 병들고 힘없고 능력없고 머리가 쇠해지고 기력이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아요. 유능하고 높임받고 존중받고 한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굽신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쫓아가지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땐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이런 가련한 모습이 되면 덜 사랑하고 능력이 많으면 더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병상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주님을 위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떠오르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을 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은 그가 아버지조차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때, 주목되지 않았을 때, 형제들에게도 눈띄어지지 않았을 때, 그저 볼품없는 목동의 무명의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다윗의 어떠함을 보고 합하다고 여긴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들어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을 때만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다윗이 실패하고 밧세바를 범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그를 더 이상 눈여겨보지도 마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넘어진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왜냐하면 다윗의 능력 많을 때 사랑한 분이 아니라 능력 없으면 내치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비천함 가운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 나의 이런 비천한 나를 눈여겨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까? 오늘 다시 고백한 거예요. 외팔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에 지나졌던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 410장을 기록한 시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난 너의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하되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주님에게 이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이 대목에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그 비장한 사랑과 다짐이 고백되어진 그 순간 그 사랑을 머금는 제자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팔 궁리가 생각났다. 예수를 팔 마음이 채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선포되는 그때 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궁리를 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곧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말해요. 1절에 보시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랬고요. 3절에도 보세요. 저녁 먹는 줄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나요? 내가 찍힌 당할 것을 아셨어요. 내가 저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질 것을 아셨어요. 저들의 슬픔과 질고를 대신하여 고통당할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겉옷을 흔들며 이 옷을 가진 사람 누구인가 조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며 네가 왕이냐 그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부으며 가시로 그를 향하여 괴롭힘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네가 메시아라면 너 스스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며 다그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내가 곧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십자가에 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 아신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에 나를 팔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곧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나를 부인하며 떠나갈 것을 왜 몰랐겠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제자들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본문 7절이에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씻어줘야 해. 씻겨줘야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죠. 유다야, 나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지금 난 너를 향해 들끓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너를 바라보는데 어쩜 너는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니? 베드로, 넌 내 옆에 있지만 내가 또 나를 부인할 건 나 알아. 베드로, 깨어있어야지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다그쳐야죠. 너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부모니?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먹자.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아시기에 수건을 들으시고 나를 향하여 이제 비난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가요? 입술은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나의 욕망과 시선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긴 채 살아가는 나. 그런 나를 아시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아, 사랑한 딸아, 그래서 난 너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해. 다그치고 책망하고 우리를 향해서 뉘우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을 발을 씻어주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발이 깨끗했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면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신 사랑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왜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세상에 있는.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요한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예수님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빛으로 묘사하는데 그 빛과 대조되는 어두움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빛,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도 요한은 무명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 천한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 남편 여러 명을 둔 여인, 불쌍한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로 온 또 하나의 남성, 바리새인,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 니고데모. 이렇게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당신이 진리임을 설명해줘요. 이게 요한이 즐겨 사용했던 거예요. 목자와 양, 밤과 낮, 뭐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해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도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요한이 사용했던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대요? 이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죄가 관영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포악한 이 땅을 사는 우리,
수고와 슬픔만이 존재하고 병든만이 존재하고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떠나가야 되는 바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간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런 유명한 말장난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죄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 죄가 관영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치열한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에겐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단한지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거센 물결로 나를 유혹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고단함을 가지고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 피 흘리기까지 볕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캠퍼스에서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섬기는, 우리 대학에서 섬기는 미랄 캠프가 진행되었어요. 저는요, 이 캠프를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봉사하는 한 80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섬기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이 자원봉사로 대가가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강의실에서 쭈그리고 자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청소년과 아이들을 섬기는데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런데 그 밝은 얼굴을 섬기는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섬기게 됐니? 목사님, 저는 아르바이트 제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제끼고 자기의 놀고 싶은 거 제끼고 오늘 여기에 봉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다. 너희들 몇 명이니? 80여 명이 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 고기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금은 우리 어린이 캠프였거든요. 하루는 우리 캠프가 진행되는 점심시간에 저도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어떠한 청년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근데 점심 먹고 간식이 쭈쭈바였어요. 이 아이스크림 좀 녹여주세요. 갖고 꽝꽝 오니까 애기들이 못 먹으니까 저보고 녹여달래요. 막 여기다가 녹여달라요. 근데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녹여달라고 하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걸 억지로 참았어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하는 이 30대 청년이 왜 자기는 호캉스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가 갖고 있는 이 휴가는요, 그가 열심히 땀 흘려서 직장에 며칠 주지 않은 그 휴가를 반납하고 아이들을 위해 섬긴 거예요. 그가 섬기는 1박 2일의 휴가의 시간은 칭얼거리는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 그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들쳐매고 안고 우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 시간에 끌어안고 대신 여러분이 기도할 그 자리를 대신 끌어안아주고 울며 기도해주는 그 청년인 거예요. 그 청년이 인스타그램에 자기 친구들처럼 호캉스하며 멋있게 수영복 입며 뿌이 찍으며 사진 찍고 싶은 일이, 왜 그런 꿈을, 왜 그런 욕망이 없었겠어요? 왜 그럴 수 없었겠어요? 그러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않은 게 아니죠.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교사로 주셔준 직분과 사명이 이 아이들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은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 얼어붙은, 깡깡 얼어붙은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녹여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때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빠듯한 살림 속에 헌신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가 헌신하면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안 해도 잘 될 것 같고요. 내가 남들 희생하는 자리에 꼭 나도 해야 되나? 그럼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억울한 자리에 내가 가야 되고요. 내가 희생당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요. 직장생활에도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잘못한 일 없어도 억울한 일 앞에 앞장서야 되고, 그럴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어디에 마음을 둘 곳 없는 그때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딸, 내 아들을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이 세상에 내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사람들을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또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힘겹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메시지도 되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동경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더 좋은 집에서, 한 평이라도 더 괜찮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우리도 내 삶의 너그러움과 넉넉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아니, 목사인 저도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영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또 그런 내 자신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또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내 앞에도 부끄럽고.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보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세상을 동경하고, 또 마음 한켠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또 마음 한켠에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형편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한 그 순간에만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무늬만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살아가는 만신창이가 되는 그 삶의 자리를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이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남모르는 자리에서 슬픔을 시키며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분 있습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 나이 들어 머리는 하얗게 새고 힘이 빠지고 이젠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이젠 자식들 눈치 보며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하는 우리 피곤한 인생의 부모님들, 그런 내 자신이 초라하고 느껴질 때 거울에 비친 나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 때로는 내가 갈등하고 넘어져서 믿음의 한 손을 놓고 다른 것으로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외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 로마서 8장 35절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저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앞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누가 받고 있을까요? 바로 당신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라도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병들어서 내 몸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때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분 있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자신이 찢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유다가 나를 팔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투성인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속에서 주님은 나는 그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해. 처음부터 조건으로 널 사랑한 것이 아니야. 나의 사랑은 지속되는 사랑이란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그 선한 싸움에도 나는 사랑하고 때로 이 신앙의 삶에서 발걸음이 무뎌지고 믿음이 약해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난 너를 사랑해.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단함과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 고분고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를 향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상에 기웃거려 하나님 실망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낙심치 않고 그럼에도 나의 손을 내밀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그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게 약속하셨던 주님,
신실한 주님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괜찮다면 옆에 가족이 있다면 한번 손을 잡고, 또 손을 잡을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은 주의 권속들이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 우리 손들 가운데는 연약한 손도 있고 아픈 손도 있고 때로 넘어진 손도 있고 더럽혀진 손도 있고 실수수정인 손도 있고 힘을 다 잃은 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손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받은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자고, 우리 함께 식구라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이 손이 떨어뜨려지지 않도록 힘든 누가 있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함께 끌어안아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랑의 손, 믿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승리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